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방황하여 섰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왕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장난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 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고는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나라가 나뉘게 될 때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준다고 했는데 남은 조각은 두 조각인데 왜 한 지파만 이야기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죽음은 굉장히 길게 다루었는데 솔로몬의 죽음은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후반의 삶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표면과 이면을 함께 본다. 표면과 이면을 함께 본다. 그 밀로 건축과 다윗의 성업을 보수할 때 여로보암은 표면적으로는 그 사업의 감독이었지만 이면은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떼어갈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의 겉모습만 보고 또 한 순간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뒤까지 다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친구도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학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인데 제 초등학교 동창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거의 처음 만났는데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쭉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옛날에 공부 못했잖아. 순간 좀 당황했었는데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한 기억이 사실 잘 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저의 그 시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인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못해 보인다고 해서 열등감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이정표와 같음을 기억한다. 이정표와 같음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빼앗지 않은 것은 다윗이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의 바른 길을 걸음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의 바른 삶이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길은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산 것의 샘플이 되었고 그의 삶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에 이정표와 정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행한 왕들에 대해서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도 다윗이 행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표지판과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숭배하지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갈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2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음을 안다.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음을 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또 삶의 문제의 많은 부분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유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잃게 되고 가난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고요.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창세기 12장 3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같이 한번 천천히 읊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피게 되는 것이 12장부터인데 열왕기상은 모두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딱 양분을 하면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22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상승곡선과 하향곡선, 그리고 성전건축과 그 왕궁 건축을 비롯한 여러 건축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12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유다의 4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8명의 왕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복잡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4왕, 북쪽의 8왕에 대한 이야기가 약 한 80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12장에서 14장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큰 3번 1절에서 15절은 세겜 단판이라고 제가 제목 붙였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 시간에 서희 장군의 뭐 단판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세겜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번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일로 인해 어디에 모여 그를 불렀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런데도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왕권이 솔로몬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다윗 때에 또 솔로몬 때에는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 사람들입니다. 예, 르호보암이 이미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에게도 인준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 염해가 있는데 중간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그 서쪽에 있는데 그 이 세겜은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한 중간쯤에 해당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 세겜에서 그 이 땅을 이 가나안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받은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그리고 이제 후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을 함으로써 출애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 매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모세 사경 들어보셨어요? 예,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 빼고, 예, 신명기는 그 율법의 반복이다라고 해서 그걸 빼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모세 사경이라고도 하고요. 모세 6경 들어보셨습니까? 모세 6경은 모세 5경에다가 여호수아서를 합쳐서 모세 6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세겜 땅에 매장하는 것으로서 출애굽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예, 잠시 후에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 세겜으로 지정합니다. 비번 르호보암이 세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예, 여로보암을 앞에 살폈죠. 예, 에브라임 족속 중 스루아의 아들로, 예, 과부의 아들인데, 예,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발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긴 세월 지켜보고, 아, 제가 제일 책임자겠다고 딱 세웠는데, 그가 실제는, 예,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이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열지파의 왕이 될 거란 예언을 들은 후에,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부고를 들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몰래 왔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움직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제 이미 죽었는데도 거기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은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세운 것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려면 뭐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출마하는 당시까지 5년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맞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외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내 정세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지금 임금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 표현이 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로보암이 이제 확실히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0번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어떻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예,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예, 이 무겁다는 혹독하다의 뜻도 있고요. 강경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이 좀 섞인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부유할 때였습니다. 예, 은이 너무너무 흔했다고 할 정도로. 예, 그것을 뭐, 유다 지파만 누렸겠습니까? 다 함께 누렸을 거예요. 예. 그 풍년을 다 많이 같이 누렸을 것이고, 대신 여러 건축들을 한다고 또 이렇게 동원도 해야 됐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것은 다 빼고, 지금 고달팠던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우리 성경에 써놨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당신의 아버지예요. 예, your father. 또한 왕을 섬기겠다 해도 왕을도 문자적으로는 당신을입니다. you입니다. 그냥 you.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향해서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가볍게 해달라고, 그 하는데 그 형태가 명령형입니다. 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의견보다도 자신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요구는 그 르호보암 왕으로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수 있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깎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왕인데. 2번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은 르호보암은 무엇이라 답했습니까? 5절 같이 볼까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예,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요구가 첫째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혼자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하들과 논의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세겜까지는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세겜이 북쪽에 있는데 왕이 조언을 얻을 사람이 지금 같이 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3일은 족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길과 인생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당장 답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 제가 그 작심 3일, 작심 3일이 결심이 흐지부지한 것을 흔히 이르는 말이지만 작심하는데 3일이 걸린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3일 작심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다니엘 만들었던 것은 그 열흘 작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2번, 르호보암 왕은 원로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의논했을 때 원로들은 무엇이라 답했습니까? 예,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의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예,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예, 여기 노인이라고 표현해 놓은 말, 예, 자케인인데 이것은 늙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인생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 뭐 권사라고 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지신 분, 예, 또 신앙적인 결정을 잘 내리실 분, 뭐 그런 느낌이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로들의 조언은 신정 왕국의 통치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세금과 부역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고 북쪽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한 것은 솔로몬 왕 때의 세금과 부역에 대한 폐해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수용을 하면 그 서양 속담에 서양 말에 그 당나귀의 등을 부러뜨리는 그 스트로가 뭐죠? 그 집 뭐 하여튼 예 그거 우리말로 하면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눈송이 하나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금에 짓눌리고 또 부역에 짓눌려서 백성들의 삶의 허리가 다시 부러질 지경이니까 그것 좀 덜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원로들이 그 솔로몬 왕에게도 이런 그 직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서 예 그 원로들은 솔로몬 왕의 잘잘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의 왕이고 뭐 하는 일마다 크게 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다. F번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과 논의했던 일을 또 누구와 함께 의논했습니까?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럼 왕자랑 함께 자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 다 소위 권문세가의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어떤 서민들의 주림을 알고 알았을까요? 예, 그들이 떠올리는 기억은 대부분 풍요와 사치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백성들의 등골을 쉬게 하는 데서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뭐 엄마 아빠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밥도 굶을 때가 많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라면 먹지? 뭐 내 집 빵 사 먹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예, 그런 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습니다. 그 원로들에게 묻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더 바른 조언인지를 아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예, 그 우리 속담에 늙은 개는 공연히 짖지 않는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험은 정신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원로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 만약 이 그 젊은 신하들과 원로들이 조언을 서로 반대로 했다면 그때도 로보암이 그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다면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그 뭐 어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실제로 어린가 생각이 들지만 그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 결코 어리거나 젊지 않았습니다. 그가 4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78대까지 정도 다스렸는데 아마 당신은 한 1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때까지 살았으면 아마 증손자 정도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가 어리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집은 르호보암 왕과 함께 살아난 젊은 신하들은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라며 솔로몬 왕 때와 지금을 각각 무엇으로 비교했습니까? 10절 11절 볼까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이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이를 더욱 무겁게 하였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새끼 손가락은 아주 작은 것이나 무가치한 것,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고요. 허리는 예, 강한 힘을 뜻합니다. 예, 그 손가락들이 자기가 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엄지가 내가 힘이 제일 세. 그러니까 검지가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많아. 예, 중지 또는 장지가 내가 제일 키가 커. 그러니까 약지가 또 무명지라고도 하죠. 나 없으면 반지 못 껴. 이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좀 바꾸면 예, 나 없으면 사람들이 나 한 번 더 쳐다봐. 예, 지금 이 젊은 신하들이 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고 아첨이죠. 예, 실제로 완전 정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보암 왕의 이 말은 예, 가장 약한 것이 아버지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 솔로몬 왕의 통치를 채찍에 비유한 것은 이미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갈 채찍은 거기에다가 심한 강제성과 무거운 처벌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젊은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은 국가 분열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H번 로보암 왕은 3일 만에 다시 나아온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원로들의 자문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예, 여호와께로 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로보암 왕에게 다시 나아간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 그 르호보암 왕은 포악하게 그들을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포악하다는 것은 짐승을 다룰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예, 포악한 말로 대답하다는 것은 이 대답하다는 울부짖다의 뜻이거든요. 좀 편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짐이 이 나라의 왕이니라. 짐은 그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보암 왕이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라 젊은 신하의 말을 들은 것, 북쪽 지파 사람들의 반발 등은 솔로몬의 징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선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여러 부정적인 예언은 틀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험생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 그렇게 공부하면 시험에 낙방해 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이야기는 아 하나님께서 나 시험에 낙방한데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낙방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고치고 정말 수험생답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입니다. 예, 바로 요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망해. 아,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 큰 4번, 16절에서 24절은, 예, 남북이, 예, 분열, 분국입니다. 분국. 예, 나뉘어지는 것. A번,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의 답변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예,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 우리 성경은 그냥 쭉 써놔서 이게 운문의 형태인지 산문의 형태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사실 다 운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냥 산문처럼 번역해 놓은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이 말도 지금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첫 번째 행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예,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롱과 같습니다. 예, 이새는 무슨 권문세가의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불립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 이것은 그 솔로몬 왕을 넘어서 다윗 왕조 자체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왕의 군사로서 복무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의미도 있고 세겜에서 혹시 치를 수도 있었던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미든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하지만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7절이고요. 예, 그 유다 지파의 땅에는 그 시므온 지파가 거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겹친 부분도 있고 붙어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부근이 유다 지파의 땅이기도 하고 또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B번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부역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아도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19절 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북쪽 통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겜이 있으면서 아도람을 그 파견했습니다. 과거에 이 아도람이 감독이었으니까 과거에는 아도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서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는 그 군대에서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 만나면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회사에서 직급 높은 사람을 만나면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대를 하거나 그 회사에서 나오고 나면 그런 사람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만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아두람이 이와 같았는데요. 아두람을 파견한 것은 북쪽 지파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시 세금 납부와 노역에 동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분열, 분국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르호보암의 미련한 오판, 북쪽 지파 사람들의 배신의 합작품과 같았습니다. 예,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는 이 열왕기가 기록될 때까지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의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눌렸을 것 같아요. 예, 조상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혜안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때 좀 서로서로 바르게 결정을 하지. 예, 르호보암이 아두람을 보낸 것이 동료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런 그 전직 감독을 보내면 그 강제 감독관이었거든요. 그런 사람 보내면 어떡합니까? 또 협박을 통해서 제압하려고 했다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에 일을 하기 위함이라면 정말 판단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10번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총회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예, 유다 지파만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마치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예, 북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북쪽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20년 동안의 통일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80년 동안 특히 이루어낸 일이 단 며칠 만에 두동강 났습니다. 예, 어떤 관계나 또 단체, 조직 등이 깨어진 것을 모으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인 것을 깨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모인 용사는 얼마였습니까?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족 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예, 1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 후에 크게 분노하여 응징하려는 것입니다. 그 요압 장군이 다윗 왕 시대 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유다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이 50만 명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솔로몬 그 시대에 그 공사하는데 동원된 사람은 18만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가 이 18만 명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여기에 그 열왕기에서는 처음 언급이 됩니다. 예, 왜 베냐민 지파가 함께 유다 지파가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쪽 지파의 땅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인접한 부분도 있어서 그 살면서 동질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유다 땅들의 여러 혜택들을 많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을 베냐민 지파도 동일하게 누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 갈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뭐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런 악담을 퍼부었는데, 또 나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도 일으키고 했는데, 함께 인접해 살면서 서로 많이 동화되고 서로 많이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남과 북은 전쟁 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통해 들려진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예,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예,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이제 분국이 솔로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음을 인정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북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 욕망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나눔의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4번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요청한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원래 원로들의 해결책과 젊은 신하들의 해결책 중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선택을 할 때의 원리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을 할 때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또 자신이 불편해지고 손해를 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예 결국은 그것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처음엔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정말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합은 아도람이 죽임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 왕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 북쪽 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북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 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그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판단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 욕구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반면 교사가 아니라 정면 교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상한 감정의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안다. 상한 감정의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는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에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곧바로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 그것을 보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다른 일을 곧바로 벌이면 더 큰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는. 예,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제안은 르호보암 왕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까지는, 예, 정말 지혜롭게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예,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한자 그 한문 시간에 배운 기억에 의하면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행이요. 예, 이어병이요. 예,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좋고 충어는, 예, 바른 말은, 예, 여기나 귀에는 거슬리나 이어행이라 행하는 데는 좋다. 예,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안다. 르호보암 왕에게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제안한 것이 왕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원로들의 제안은 바른 것이었습니다. 예,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의 제안을 선택함으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것을 선택함으로, 예,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초기에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후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한 문장으로 끝입니다. 영원한 변절자의 표상입니다. 예, 과거에 그 TV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바른 입과 바른 귀의 중요성을 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바른 입과 바른 귀의 중요성을 안다. 예, 바른 태도를 가진 신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들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젊은 신하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 원로들은 왕이 들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바른 태도를 가진 임금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은 자신과 가정, 사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의에 주린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배부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국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도 승인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 왕은 듣고 수용했어야 하는 아버지 솔로몬 왕의 통치 행위를 지켜본 원로들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고 듣고 수용하지 않아야 했을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 자기에게 익숙한 젊은 신하의 조언을 수용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상한 감정의 상태에 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기다릴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렷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로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전의 즐거움이나 이익을 보고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리와 생명으로 건져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대마가 아니라 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토대 위에서 진리와 생명을 말하는 바른 입을 갖게 하시고, 은총의 토대 위에서 분별과 영원함을 수용하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날줄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씨줄이 서로 교직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이 짜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각 구역 모임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나누어지고 적용되게 하시며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역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분별력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사랑의 토대 위에서 바른 입과 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